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드린 기도가 일으키는 힘이 강력하다고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미니라.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의인은 가로막고 있는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리는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맺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즉각 죄를 처리하십시다. 걷어내십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맺어드렸습니다. 오늘은 16절에 이어서 17절, 18절 본문을 읽었는데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인이 일으키는 큰 역사, 강력한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정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은 이 표현은 우리 일반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국가적인 영웅 반열에 존경을 받았다고 할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가지 장면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건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중반부에 보면은 시돈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 쪽에 있는 그것이 시돈 지역인데 시돈 지역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족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밀가루 한 움큼 해봤자 손에 쥘 수 있는 그만큼, 그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한 움큼밖에. 그리고 병에 올리브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이 남은 재산 전부 돼. 그만큼 극심한 가난에 들어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 통의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 16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고 증세가 심해지더니 끝내 죽어버립니다. 17절 보십시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본문에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인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었겠죠.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27,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영혼으로 지금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이 소년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죽어 분리된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역사. 그거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 하나님이 알았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본문 보십시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 기관 가운데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말씀 암송할 때는 눈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내야 돼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차원의 인간이었습니다. 대단한, 일반인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웅반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경을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그 굉해함의 대상이 될 정도의 인물 또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하늘로 가요. 유일한 인물이에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물론 에녹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상상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 앞에 놀란 광경이 펼쳐져요. 1, 2절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평소에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이 영광을 입으신, 갈릴리를 거니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는 이전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놀라운 그런 광경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3절에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곳에도,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도, 만남에도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공급의 도구,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비상한 인물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와, 엘리야라는 사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감정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매료가 되어야 돼요. 일반 백성이 인식하는 엘리야 추앙, 엘리야를 존경하고 숭상시하고 영웅시하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전략, 그것에 주목해야 되고, 엘리야 사람이란 자체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취약함을 그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가 원래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원래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원래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아니라 원래 그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뭔가가 그에게 믿음이라는 그 내게 변수 가운데 그를 사로잡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개인적인 취약점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보통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둘러싸인 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흔들리지 않았다가 여러분 악성 댓글로 인해 가지고 죽는 연예인들 지금까지 한 4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한국 기준에서요. 자기 자신이 배우로서 가수로서 이렇게 설 정도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수줍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픽픽 쓰러져요? 나 당신 싫어.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언어로. 욕설과 함께, 저주와 함께.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엘리야도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간구했을 때 큰 권능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요즘 이 나라는 비가 조금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너무 간절하잖아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단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일단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일반인이야.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다. 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일어난 어떤 현상, 결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한 인간이, 일개 인간이 특별한 인간이었어가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특별한 권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크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은 평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댓글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멘탈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취약점을 드러내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대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취약점이 과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와 동질시할 수 있는지 그 장면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때의 한 사건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일곱 번째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나쁜 왕입니다. 나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인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한 여자였어요. 왕비의 지위를 이용하여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거느립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 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이들 선지자들 모두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데 제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그 시연을 들이셔야 돼요. 큰 승리가 있게 되면. 큰 빅토리를 영적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되면은 사람이 탈진하게 되어 있고 뭔가 공백이 그 백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것을 방비해야 돼요. 아마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결전을 치르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자신이 부리는 이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증오심을 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부리는 수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 2절 잠시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물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너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를 벌해서 죽이도 좋다 하는 강한 형태의 저주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만다라는 위협적인 저주이고 이런 저주는 힘을 발휘해요. 자기 목숨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 저주 맹세를 엘리야가 듣고 심신이 지쳐있고 좀 정서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감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그 북쪽과 남쪽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겠지만 지형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차원으로 그걸 확 사로잡은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남아있는 일개 개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벨세바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남유다 최남단 국경 지역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보통 어떤 나라를 지칭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해 있는 한반도라고 하면은 이제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도끼처럼 생긴 이 남북을 합쳐서 한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왜요? 한라산은 최남단 끝에 있는 산이잖아요. 한라산. 백두산은 북쪽 최북단에 있는 그 산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은 한반도 전체를 지칭해요. 그러면 뉴질랜드는 어떻게 해요? 인버카길에서 어디까지? 그럼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뭔가 답을 했는데 단에서 벨사바까지 북쪽에 가장 북단에 있는 그 지점이 단이라는 그 성읍이고 남쪽 국경 지역에 최남단에 있는 게 부엘사바까지예요.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갈멜산이 있는 접한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60km 걸어서 160km를 도망갑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일까? 여기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벨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치고 낙담한 이 선지자가 브엘세바라는 성읍에 도착해. 브엘세바는 그냥 졸락이 아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16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와서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사진을 보시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고요. 하느님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투정 같은 거예요. 베에세바에 도착해서 아까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사환을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서 성벽이 있는 그 곳에서 분명히 이세벨이 찾아서 군사를 풀면은 이 도시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스스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른 거죠. 종은 브엘세바에 남게 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어떤 곳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루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못 찾겠지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있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왜 수종드는 사원 종이잖아요. 옆에 쫓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수종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말동무도 되고 왜 브엘세바에 머물게 했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어떤 곳에는 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가 아니라 그것에 떨어진 하룻길 정도 그리워 있는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문제는 왜 160km나 도망하여 그곳에 홀로 한적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러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오히려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동향을 그곳에 남아있는 사원을 통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자신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일련의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묻고 엘리야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부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을 언뜻 읽으면 사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같은데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에서 나온 부정적인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이 땅에 주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고 주를 섬기는 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바르게 무릎 꿇고 세상에는 주를 섬기는 자도 없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마음을 당해서 섬긴 나마저 이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 연민이 영어로는 self-pity라고 그러는데 스스로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잘못 인식되었음을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은 자기는 한 사람밖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해요. 그가 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남겨두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7천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저주를 퍼부으면 그 그리고 죽이려는 세력이 강하게 느껴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아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아주시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아주시고 다윗도 그렇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도가 만들어낸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볼 수 없는 모범이야. 쳐다볼 수 없는,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예에 불과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그 기도한 사람이 특별하고 예별한 사람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차원의 기도 응답이 강구했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잠시 인용했던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가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단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달라진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사람의 IQ나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을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이 실제화된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는데 의인의 강구는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힐 수 있는 만큼 크다.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힘을 지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풀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풀어짐을 확신하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데 지금부터 한 150, 60년 전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중국 내지 선교의 China Inland Mission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중국에 대한, 백인인데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생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1년, 2년 이렇게 지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 사용하는 침대를 없애고 중국 사람들처럼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하고 식사도 이제까지 먹던 음식과는 달리 값이 싼 청어를 커피와 함께 삼키기도 하고 감자 대신에 보통 영국은 감자가 주식 아닙니까? 콩과 쌀 푸딩을 먹고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먹는 훈련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 김치예요, 김치.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그리고 매일 사과 한 덩어리와 빵만 먹어서 많이 야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다락방은 옛날에 그가 썼던 그 좋은 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허약했던 몸이 영양실조로 아주 허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내가 선교를 할 텐데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료적인 그 지식도 쌓기 시작하고 해부학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에 실수로 병균에 감염돼서 아주 그 위태로운 지경까지 갑니다. 1853년, 우리가 지금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70년 전이겠죠. 1853년 9월 19일, 21살의 나이로 중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지금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세대 21살, PC방에서 엄청나게 막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허드슨 텔러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은, 와, 21살이 주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겠다고 자기 훈련을 하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21세의 나이로 중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겠죠. 영국에서 출항한 선박이 아주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는 돛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동하고 했는 것 같아요. 바람이 그치면서 해류가 그 물결의 흐름이 식인 부족이 사는 섬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산호초가 있고 그 근처에 또 식인 부족 Cannibal Tribe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식인 부족이 있는 쪽으로 배가 접근하면서 그들이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해서 선장은 이 배를 그 섬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저널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captain said to me, Well, we have done everything that can be done. 선장은 내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내가 대답했다. No, there is one thing we have not done yet. 아직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어 없이 하겠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입에 타고 있는 사람 중 우리 네 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서 합심하여 주께서 즉시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 이 사람들은 기도했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허슨 텔러가 갑판으로 올라가서 제1등 항해사에게 돛을 펼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제1등 항해사는 퉁명한 소리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대꾸합니다. 허슨 텔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람을 보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다. 곧 바람이 불에 닥칠 것이다. 이 말을 한 지 1, 2분이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안전하게 그 섬을 통과합니다. 그 일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격려하여 내가 모든 종류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셔서 각 위기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다. 저는 허슨 텔러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주한, 태양, 찬빛나, 하나, 주, 태, 참, 하 이 사도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영어로 암송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진실로 그래합니다. 저 이 진리를 이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시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함께 이 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의 차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도록 애써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이 되셨던 주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며, 근데 허드슨 테일러나 엘리야 선지자나 다 성정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취약함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성님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영을 주셔서 내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는 데 수용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